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이 여러분 귀에 계속 쟁쟁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한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를 믿었기에 곤경에 처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죽을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새 생명을 얻은 셈입니다.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물론 구사일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난 사람은 인생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business as usua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하던 식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초점이 없이 흐지부지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와 신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하찮고 허무한지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대로 자신은 잠깐 보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사라져야 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빚어가는 것은 자신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어리석고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죽음의 소나기로부터 자신을 낚아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격과 감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을 과격하게 재조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과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내린 결정을 한편의 시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오늘 시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11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12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기술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자신의 시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랑의 고백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진정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음성을 알아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2절을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하고 서약합니다. 원어 표현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표현보다 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물을 드리며 여호와를 예배하리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자신이 기도했을 때의 상황을 기술합니다.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나를 쪼여오고 음부에 내려간 것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환난과 슬픔에 압도되었도다. 성경에서 음부는 종종 악한 자들이 죽은 후 가는 곳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죽으면 누구나 가는 무덤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죽음의 언저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위기에 처하여 시편 기자는 당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와 같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른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하면서 무엇을 붙들었는가?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와 불의를 또 선과 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기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도다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모든 자를 무차별하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원어 표현은 단순한 자입니다. NIV 성경은 마음이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 꾀가 많은 자와 교만한 자 구원하시지 않지만은 어린 나이와 같이 단순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100% 믿는 자 그리고 낮아졌기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후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제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후하게 대하셨기 때문이니라. 원어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의 신원, 너의 억울함을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후대하셨는지 갚아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8절을 보면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내 생명이 무덤으로부터 내 마음이 슬픔으로부터 삶이 불명예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혼과 마음과 육신이 모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한 후 하나님께 두 번째 서약을 합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내가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서약했는데 이제는 산 자들의 땅에 살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초점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계신 성전에서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평생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몸된 성전에서 살겠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자신이 처했던 곤경을 회고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내가 큰 환난을 당했다고 주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놀라고 급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악한 세상에도 진실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큰 환난을 당해서 성급하게 말했다고 자신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신과 같이 어리석고 낮은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꼬? 그리고 자문자답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전에 봤듯이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 잔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제라는 표현을 늘 사용하는데 drink offering, 전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자신을 사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가?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가?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갚되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갚으리라고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갚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탄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백성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 후 그는 자신이 한 서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서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밝힙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신은 성인으로 주의 종이 된 자가 아니라 이미 주의 종이 된 종에게서 태어난 종과 같이 완전히 주의 것이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미 주인의 종이 된 사람에게서 애가 나오면은 그 애들은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러한 종들은 나중에 풀어준다고 해도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 어디를 나가도 그 주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나는 평생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 대고 귀를 뚫습니다. 그것이 귀 뚫린 종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좋아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누구의 종이 되고 그 주인을 평생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서부터 16절 말씀의 요지는 나를 사망해서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주의 종 가운데 종으로서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소원했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한 고백을 17, 18, 19절에서 되풀이합니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말씀과 13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정확하게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잔을 드는 것은 곧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이 말씀도 14절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19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내가 예배받을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서원한 것을 갚으리로다. 이 결심을 고백한 후에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노래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어제와 그제 구역예배에서 신명기 26장을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그저 토지 소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토양을 주시고 적절한 해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토지 소산의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면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핵심은 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고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집도 없고 땅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초라한 야곱의 조선 70명을 애굽으로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을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보리를 수확하는 첫 추수감사절기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밀을 수확하는 추수감사절기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맥주절과 오순절을 같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과실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에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수장절, 장막절과 같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추수감사절은 그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추수감사절은 땅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구원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크리스천은 정의상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체험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들어갈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음부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이 가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환난과 슬픔 가운데 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진노를 피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100%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불경건한 자들이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100% 거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12절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교회를 향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옥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마땅히 12절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이 질문을 한 후에는 당연히 1절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지키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포괄적인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2절과 9절의 고백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13절서부터 19절에서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 평생에 주님 전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서원을 지켜서 주의 종으로 주의 전뜰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을 섬기겠다.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먼저 무엇을 결심하는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가? 부지런히 교회 밖으로 뛰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보답하지를 않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단기 선교에 치중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귀뚫린 종으로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으로서 주님 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여 주님을 감사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 살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선적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제 시간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때 온 정신을 집중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원에서 귀뚫린 종이 되었기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화 감동되어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었기에 주님의 눈과 손에 눈을 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받은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기로 작정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감사절 예배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